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루키가 귀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그 소소하고 그 세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그 높으신 구속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루키의 이야기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룻을 쫓아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룻기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또 2장 6절 보시면 베는 자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이 4장 내내 끊임없이 모압 여자, 모압 소녀, 모압에서 온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그 명칭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대 땅에서 특별히 율법이 다스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불가능해. 길이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징. 왜냐하면 신명기에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됐던 이유는 불가능의 상징,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것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룻이었는데 그가 보아스와 만나 그의 가계에 속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이 큰 이야기가 이 룻의 그 소소한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무언가 막 한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인데 우리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속하게 된 이 구원의 큰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 묶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거나 두 번째는 입양을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합한 결혼한 거룩한 신부이고 또한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냐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거룩한 신부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큰 이야기가 가장 텅 비고 소소한 이 룻의 가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시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행하시는 이 소소한 결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는 믿음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이 두 여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수군거림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여인 앞에 놓인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때마침 보리 때가 되었습니다. 보리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보리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나라는 줍지 말고 놔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지. 밭에 모퉁이는 좀 베지 말고 모퉁이는 좀 이렇게 그때그때 좀 놔둬라. 나그네가 먹지. 너희가 이게 추수하는 일꾼들이 실수로 볏짚 단을 추수하는 한 단을 놓고 그냥 왔으면 그거 왜 놓고 왔냐고 찾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거기에 놔둬라. 그래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하여 먹지. 이렇게 율법으로 추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은 마침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2장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제가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이 작은 단어에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룻은 은혜를 의지하여 이삭 죽기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말에는 늘 은혜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도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2장 10절에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얘기하고, 13절에도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계속적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그의 삶에 은혜라는 단어를 그의 문장 안에 넣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롯은 그를 둘러싼 모든 불가능과 좌절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어나면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은혜에 간절하였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도 그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힘에 따라 자기 능력만큼 사는 것이다 라고 혈안이 된 세상에서, 아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은혜의 근원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뗀 룻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은총이 가득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룻이 우연히 은혜를 의지하여서 가던 반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었고, 말씀해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러 오게 되어서 우연히 들어간 곳에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이 그 은혜의 타작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은 어디든지 풍성히 주술 수 있는 대로 가겠다라고 우연히 들어갔고, 밭의 주인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격려하고 상황을 돌려보러 밭에 찬양하는 이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일상생활을 중에 우연과 마침의 역사로 점과 점이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영어권 성도님 좀 어렵죠? 작정은 decree이고 섭리는 providence. 작정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내가 이렇게 나의 계획과 불변하는 의지, 그 뜻을 세웠다. 이것이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의 날이 한 날도 하늘의 책에 기록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작정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으셨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세우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불변하는 작정,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 작정이고, 그 작정하심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은 섭리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의 주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무슨 하늘의 현현이라든가 무슨 번쩍이는 기적이라든가 뭐 놀라운 사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은밀히 다스리는, 여러분, 우연과 마침의 그 절묘한 점과 점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은 은밀히 그의 삶을 다스리며 룻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 신앙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섭리, 나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눈이 현란한 일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가득하도다. 은밀한 하나님의 통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작정하심과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이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참고 모든 상황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섭리신앙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의 존재론적 이 비극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만남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단 10분, 어쩌면 단 1분이라도 어긋났으면 삶이 달라졌을 것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끄시기까지 은밀한 통치로 주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좋은 만남들이 많으셨습니까?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아직까지 감탄하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인복이 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타고났어요. 제가 타고났어요.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돕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과 같은 분들을 때에 따라 만나게 하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놀랍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박 목사님을 도우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막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와서 아우, 내가 왜 도와야 돼요 하고 그러면서 돕는, 너무 열심히 돕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제가 막 아, 이렇게 아니, 그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정말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절묘한 우연과 마침 가운데 실수가 없다 하시니까 한 마리의 이 찬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우리 섭리신앙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기적의 신앙과 다른 겁니다. 기적이 있어야 하는 통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룻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충만했지만 룻은 여전히 남의 밭에서 허리를 숙여 이삭 줍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약이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의식되는 일입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가 돌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남의 밭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떨어진 미라를 주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향하여 원대한 놀라운 계획을 품었음에도 그의 시작은 여러분, 남의 밭에서 허리를 숙이며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할 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미천한 일을 대할 때 미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그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가 30여 년 이 땅에 사셨는데 왜 고작 3년 남짓의 기록만 있을까? 그가 어떻게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는 어떻게 지냈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유익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삶을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고 평범한 일상은 무한한 가치를 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의 대부분을 몫으로 지냈다면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나가야 할 이 노동의 현장 역시 거룩하고 존엄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이 땅의 시간을 무명으로 지내셨기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권을 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생계를 책임질 자가 있어서 남의 밭에 떨어진 미라를 그 죽는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보아스를 보내셨어요. 그가 그 우연과 마침의 만남을 위하여 처벅처벅처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을 믿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 삶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가와서 한 낯선 여인의 이삭 줍는 것을 보고 일꾼을 불러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일꾼이 이래저래 한 모압 여인인데 이래저래 해서 열심히 나사를 줍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여인은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잠깐 물 마시러 허리 핀 것 이후로 이외에는 성실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뭐에 마음이 이렇게 쏠렸는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너 이제 다른 밭 가지 마. 이 보아스의 밭, 나의 밭에서 충분히 주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이삭 죽고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보호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리인데 마음껏 이 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도록 안전하게 여러분 룻을 보아스가 지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 물을 언제라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마시기도 배려해 줍니다. 이런 대화 이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국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와서 그냥 보아스의 밭에 와서 먹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자.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차별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더 그랬겠죠. 여러분 보아스는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여서 그날 은혜의 타정마당 보아스의 밭은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와 탈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식탁에 한 초에 음식을 나눠먹는 만찬 공동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성찬의 전조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풍성한 밭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함께 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공존하는 보아스의 밭.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보아스의 밭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룻과 같이 은총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자는 보아스와 같이 여기 함께 모인 보아스의 밭 같은 기업에 함께 일하는 자가 인종과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밭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보아스와 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또 다른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보아스는 일꾼들을 조용히 불러서 일러놓습니다.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게도 보아스의 마음은 그냥 룻에 그냥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의 시선은 룻만 따라갑니다. 잘 죽고 있나? 목마른 건 아니나? 혹시 못 먹은 건 아닌가? 혹시 보호는 잘 받고 있나?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원래는 이렇게 줍다 보면 떨어진 거 줍지 말라기 이삭 주인인데 그날 보아스의 밭은 율법을 뛰어넘는 공동체. 오히려 소년들에 의해서 더 좀 털어놔라. 더 흘려놔라. 그냥 단으로 뽑아서 일부러 더 뿌려놔라. 그래야 배불리 먹지. 여러분 어떤 밭에 가면은 주인이 아니 핀셋 안 갖고 왔어? 핀셋? 핀셋으로 주워. 한 대 못 찾으면 다시 가서 주워. 일당 다 채우고 돌아가네. 핀셋으로 줬고 그냥. 테이프 말아가지고 그냥 쌍그리로 그냥 돌려서 찍고 그냥. 안 가죠? 가난한 사람 왜 갑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연약한 자가 그 밭에 왜 갑니까?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 가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셔서 이런 보아스와 같은 풍성한 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보아스의 밭으로 롯을 텅 빈 삶의 롯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보아스의 밭과 터가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터사역이요 또 선교적 교회 삶과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일 것입니다. 룻이 은혜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가서 아니 어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기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나중에 기업 무르는 자가 나오는데 기업 무르는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 고엘이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리디머가 신약에서는 대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보아스는 단지 우리가 닮고 싶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너가 왜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왔는지, 너가 왜 이 고단한 삶을 선택했는지, 너가 왜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고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저의 바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모든 고난은 이제 곧 지나갈 것이고 이제 곧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빈 위로일지라도 여러분의 힘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지만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난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사고로만 단순하게 정리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위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게 됐으며 왜 그 고단한 삶을 선택하여 걷고 계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리함을 슬픔을 개수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놓는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담아놓으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러 온 보아스의 밭으로 온 내게 텅 빈 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마실 물을 줄 것이고 풍성히 거두며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보아스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또 이겨낼 힘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보아스의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를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는 보아스의 밭. 룻기 2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의 밭으로 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한 고을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피한 곳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아스의 밭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때에 룻이 밥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호와의 날개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본당에 오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건가요? 도대체 어디를 가요?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이죠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구하며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다윗은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다 숨어봤어요. 동굴에도 숨어봤고 집 밑에도 숨어봤고 침대 밑에도 숨어봤고, 여러분 그는 블레셋 적국 안에서도 가서 나를 좀 적국이 그 군사력으로 나를 좀 보호해줄까 거기에도 숨어봤으나 아무곳에도 그 영혼이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사울을 만나서 간청도 해봤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에게 엄한 경고도 해봤습니다. 옷자락을 자르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총애를 얻어서 요나단 나를 좀 지켜보호해주세요. 요나단도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었고, 그의 미갈 그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그의 영혼이 쉴 수 있겠지 해나 그 지위도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영혼 아무것도, 아무 어떤 그늘도 어떤 장소도 어떤 관계도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여호와의 그늘, 그 날개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귀한 이유는 그 날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목적어가 없죠.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뭘 보내신 것입니까? 7장 3절 말씀.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 진리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피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내 삶에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 피합니다. 내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한 내가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내 영혼이 피하나이다. 그의 하나님의 성품의 그늘 아래 피한 모든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진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난 자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품이 쏟아진 그 십자가 아래서만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 날개 치고 저 자살 끝에 거할지라도 내 영혼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은혜, 긍휼과 공의, 진리와 그 성실하심이 쏟아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피와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큰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거기서 내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고 보아스의 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온 나오미와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 룻과 같이 고단한 영혼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